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목이 우리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늘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선한 마음이 있고요. 그냥 아주 쉽게 나눠서. 하나는 이렇게 선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또한 모든 인간들이 지음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순종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듣는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늘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좀 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고자 우리의 삶에 의지적 결단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마음이 선한 열매로 이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삶이죠. 근데 반대로 선하지 않은 모습이 어떤 거냐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던 게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탕자 이야기를 신약성경에도 보면 있죠. 아버지의 몫을 내 몫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범죄적인 행동을 통해서 방탕하게 살아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순간 이미 그때부터 악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의지,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기가 왕 되는 거죠. 자기가 창조자의 마음을 갖고 다스리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절대적 선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질 못하거든요. 내가 꿈꾸는 세상은 선하질 못해요. 늘 내 욕심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삶을, 선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어떤가?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에게 늘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만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안타깝게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과 또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옛사람의 습성이 늘 우리 안에서 갈등을 빚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 우리 안에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 커서 옳은 척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가 가르쳐줘요.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보면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헬라어적인 말로 보면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시민입니까?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넘겨서 한 장 넘겨서 보시면 20절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얘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 예, 시민권 갖고 있으면 너무 좋죠. 천국 시민권.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럼 야 좋다.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서 이민 오셔서 미국의 시민권 시험을 보고 선서를 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민권 받는 다음에 선서할 때 보면 선서는 다 뭐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가 제일 먼저 헌법을 준수할 것에 아주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속해 있던 나라로부터 분리돼서 다시 미국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아주 선선해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나라의 충성심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전 나라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아니라 선서하는 순간 나는 이 나라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 이 나라의 법을 수호하면서 살고 이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나는 언제든지 부름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까지 남자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법에 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민권 선서할 때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선서하는 순간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는 순간 그 나라의 모든 법적 질서 안에 내가 예속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젠 그 천국 백성답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첫 번째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역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로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가 다른 어떤 데 구원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28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28절 한번 또 같이 봅니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복음을 자랑하는 일도 있고 이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박해했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도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함께 동시에 뭐가 수반되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는 이 땅을 살 때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구원, 고난의 삶 또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 했을 때 은혜로 안에 살고 하지만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 그런 것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신실함을 유지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럼 어디서부터 그런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야 되는가 했을 때 2장으로 넘어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이 먼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먼저 어디서부터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교회 안에서부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서 잘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사는 훈련이 되어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먼저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훈련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는데 우선 교회 안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으면 나가서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옛말에 그렇잖아요. 집안에서 잘 가르쳐 놓으면 나가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어디서도 샌다 그래요?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 못하면 나가서 잘 못해요. 그거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하는 일을 먼저 잘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좋은 믿음의 삶을 먼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잘 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잘 못하면 우린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욕먹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우리가 먼저 여기서 훈련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되고 여기선 좀 실수해도 서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먼저 잘 다듬어지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1절, 2장 1절을 보니까 네 가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권면하는 일, 사랑이 위로하는 일, 성령의 교제가 있는 일, 긍휼이나 자비 이 일들이 있어요. 권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나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역 모임에서 전도회 모임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사랑의 위로는 뭐예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병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했어요. 그럴 때 심방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의 교제는 참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예요.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예배 마치고 친교 시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참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도와야 되겠다. 저 형제를, 저 자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모른 척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너무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했을 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 어떻게 보면요, 똑같은 단어를 네 번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뭡니까? 그 사람과 같이 되라 이런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을 가져라. 도우면서 다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힘들 때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이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같은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형제 자매다, 영원한 가족이다 이런 고백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아름답죠. 예를 들면 뭐 구역에서 봉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친교 봉사를 할 때도 있고 전도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정말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가 아파서 정말 반찬이라도 해다 줄 때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눈다면 그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늘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같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마음 갖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른 척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있으면 누가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돕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마음을 같이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협력해야 될지 아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은 너무 외롭습니다. 소수가 하면 버겁습니다. 근데 힘든 일은 같이 하면 할만합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고 누군가 내 손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운 자리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 규모가 커지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나 아니래도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고요. 늘 하는 사람들이 하겠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위로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서로서로 돌아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는 유익하고 우리 서로서로에게는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 이것을 바라보고 같이 협력할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예배만 드려 이렇게 살지 마시고요. 참 예배자는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권면과 위로와 사랑의 모습들이 함께 묻어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길 원하셨어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안 하면 안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부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같은 마음의 반대가 뭐냐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툴 수도 있고 허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할 수 있을까? 본문에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참으로 다툼과 허영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봤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참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그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툼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툽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나만 옳다고 하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예요. 허영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드러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초대교회 서신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직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여전히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구나. 이걸 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죠. 겸손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개념은 아주 노예들이 쓰는 용어였습니다. 노예들이 주인을 대하여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겸손과는 아주 개념이 다르죠. 노예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겸손이었어요. 이 당시에 썼던 용어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비굴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성경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내가 겸손하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된다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오늘 찬송가 불렀어요.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것은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지 않는 거예요. 일반인도 타지 않는 거였어요. 주님이 그 모습을 정말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태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마음이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시읒이 아니라 지읒이에요. 여러분 그 작대기 하나 차이가 너무 크죠. 다른 사람들을 낫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낫다고 생각하는, 높여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늘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참 공동체 성숙을 위해서 귀한 말씀이에요. 겸손하고 남을 높이는 마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공동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은사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은사도 보는 거예요. 나의 기쁨도 보지만 다른 사람의 기쁨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은 거예요. 교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내가 왜 힘들었을까? 내가 힘들 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으로 살 때 우린 늘 힘듭니다. 집안에서도 내가 주인 되면 늘 힘듭니다. 구역에서도 전도에서도 내가 주인 되면 늘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되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 이 세상은 아름다울 거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종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향기나고 거룩할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신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오셨어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아, 우리도 이래야 되는데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7절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으로 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예. 예수님 마음은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눈길도 주지 않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은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같이 되셨어요. 죄인의 모습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는 참 어려워요. 종의 모습, 종의 마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종이 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우리 또한 그 종의 모습, 종의 노릇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자유를 위하여 내가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종 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 노릇하면서 살 때가 너무 많죠. 근데 성경은 종 노릇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힘들어도 대신 죽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라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싫다고 안 가는 거 아니고요.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하고 싶은 것만 할 때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마음이에요. 하고 싶은 것 하는 마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을 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그때는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고 열매가 있게 돼요.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고 싶은 생각만 하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갈등하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살면 늘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 힘든 것 같지만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요. 감격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리고 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정직하게.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평안으로 샬롬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서부터 샬롬이 안 된다면 그분은 아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났어요. 고난주일을 지났어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전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하늘의 백성의 모습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